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최근 가게나 상점을 다녀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이어링입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부양책을 발표하고 실업수당을 제공했죠. 그 액수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 요즘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당도 오르고 또한 처음에 취직을 하면 웃돈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일할 사람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안수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에 기록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장소입니다. 성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 두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고 제사를 드리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곳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룹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이겠죠. 두 그룹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죠. 그리고 의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삶으로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이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을 보고 그 누구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날의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행함으로 드러나 세상 속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의 질문을요, 오늘 컨텍스트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이라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 어렵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것은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결정되어지는 기준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순식간에 손바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의로 교육하여서 온전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의 기준점은 의가 됩니다. 의로 교육했기 때문에 의가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행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진리가 혼탁한 이 사회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 그 말씀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이 의로 기준점이 되어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무엇을 함께 해나갈 때 말씀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생각해보고 확실한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형이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죄수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수가 사형장으로 나아갈 때 간수가 데드맨 워킹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죄수님이 판사의 판결, 그의 말이 떨어졌을 때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예로부터 인간의 혐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혀를 칼 또한 총에 비유했습니다. 혀와 칼과 총,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간의 말이나 칼이나 인간의 말이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에는 사정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단 한 사람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을 짧게 내뱉을지 몰라도 그 사정거리가 사정없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한 말은요, 외상이 없이 마음 깊은 곳을 찔러서 마음을 상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가 전해졌는데 그것에 말이 덧붙여져서 더 큰 무기가 되어서 무차별적으로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뻥 터지고 한순간에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늘 좋으면 좋지만 종종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좋은 말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남을 헐뜯는 말, 또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뜯는 말을 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생명의 말씀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